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맛 밍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푸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푸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푸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안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책임 있게 헌신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서는 전부가 24장이에요. 24장인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건너라, 싸우라, 나누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건너라, 싸우라, 나누라, 섬기라.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 그리고 싸우라는 명령, 그리고 나누라는 명령. 나중에 저기 여호수아서 22장, 23장, 24장을 가면 그 본문이 이번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에 들어있어요.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권면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나거든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또 그 건널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위험한 일을 감수하시는지 뭐 이런 거 지난번에 우리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가나안에 대한 싸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여리고 싸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요단 동편 두 왕 그리고 요단 서편을 31명 왕을 굴복시킨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와 있었어요.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이야기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가 또 제일 긴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조금 읽기가 좀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지명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 수많은 지명은 지금은 여기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몇 군데 아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이 3000년 전 지명이거든요. 그러니 그 3000년 동안에 얼마나 지형지물이 많이 달라졌겠으며 사람 사는 곳도 달라져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세한 지명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사실상 이 땅, 경계, 뭐 이런 사람 사는 곳 이거를 확인한다는 것이 어렵고 어디서나 재산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왜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이나 땅의 소유가 누구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요. 이게 다 등기부 등본 같은 거예요. 옛날에 뭔 등기부 등본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 뭐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 어느 동네, 어느 지역, 어느 뭐 강, 산, 뭐 여기는 어떻게 경계가 돼가지고 이 동네는 누가 사는 지역이다 하고 다 그 소유권을 확인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처럼 영역을 다 확인해 놓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기업을 나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에 좀 틀이 있어요. 틀이 있는데 그걸 뭐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좀 발견하기가 어렵겠지만 우선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열두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해요. 빠져요. 그 대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열두 지파가 땅을 나누는데 열두 지파가 나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 똑같은 비중으로 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나눈 이야기를 특별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묵상하셨던 분들은 14장, 15장이 유다 지파 차지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을 아마 읽으셨을 거고 그리고 어제 오늘 묵상하고 있는 16장, 17장이 요셉 지파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12지파인데요.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이 유다지파 외 에브라임지파가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또 가장 길게 하고 있어요. 왜 유다지파와 이 요셉지파가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왜 이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고 있을까요? 이 유다지파와 요셉지파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보통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유다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세력이 있고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복을 누리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해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교회가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회가 불의를 편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뭐냐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류가 지금까지 우리 근대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불의 한편에 서 있었던 적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이냐, 사실이냐 이런 것을 잘 확인하면서 분별력 있게 말하고 분별력 있게 처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 똑같이 하자.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무엇보다 믿음이 다르고 교회는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만큼 하는 겁니다. 믿음만큼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하고 주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서 남들만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요 다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만큼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거를 복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회빈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는 회빈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회빈은 다 똑같이 내는 거죠. 다 만 원씩. 그거 아니고 교회는 헌금을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다 회비를 낼 때 남들 만 원 내지만 나는 2만 원도 내고 나는 10만 원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비 만 원은 최소 기준이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남들은 다 만 원 회비 내도 나는 5만 원, 10만 원도 내고 100만 원도 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일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유세하고 큰소리치고 이게 가능하냐? 교회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당신이 부교역자 시절에 그 교회는 통합 측에 아주 중요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교육부서 부장들이 다 장로님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장 있잖아요. 왜 유년부 부장, 초등부 부장, 중등부 부장 이분이 맡은 부서의 부장 장로님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고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이 김동호 그때 이제 부교역자 시절에 자기 부장 장로님이 교회 안에 좀 나름 영향력 있으니까 당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을 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 부교역자였던 김동호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회에서 말을 못한다. 왜냐하면 장로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교회가 시험 드는 거다. 나는 말은 안 하고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김동호 그때 부교역자 생활하던 목사님이 배웠다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도 많이 하면 이거는 교회가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원리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는 상당히 감동이 돼요. 뭔가 많이 헌신하고 많이 일하고 큰 짐을 짊어진다고 해서 막 목소리 높여서 막 뭘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말은 조심하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뭔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김동호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은 많이 헌신하고 많은 짐을 짊어지면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앞장서서 뭔가 짐을 짊어지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못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셔.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으면 더 많이 해야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누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30년 다닌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돼요.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더 큰 짐을 져야 되는 거죠. 유다지파와 요셉지파 이야기가 왜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길게 나오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12지파가요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요 므낫세지파하고 에브라임지파가 땅이 제일 커요. 유다가 제일 넓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왜 많이 차지했냐? 인구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튼 큰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만큼 큰 땅을 차지했다고 큰 소리만 칠 것이 아니고 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역할을 역사 내내 감당하고 이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이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끔씩 자기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복도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복을 받은 건강하고 뭐 여하튼 부자고 뭐 여하튼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기타 등등. 여러분 그런데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를 하고 그거를 자랑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많은 복이 큰 사명입니다.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더 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도 많이 예수님 이름 말씀하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이 뭐냐는 것을 잘 생각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면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거 감사하며 노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아, 이게 많은 복은 더 큰 사명인 거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똑같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열두 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고 있는 17장에는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그냥 요셉 자손이 아니고 요셉 자손 안에 두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본래 장자는 므낫세예요. 본래 먼저 태어난 사람은 므낫세.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 므낫세보다 항상 에브라임이 앞서요. 왜 므낫세가 장자 먼저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이 앞서냐? 그거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있거든요. 야곱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축복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거든요. 이제 요셉이 손이 두 개잖아요. 요셉이 네 개였을까요? 아, 손이 두 개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 둘을 데리고 가가지고 유대인들은요 항상 오른손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 문화는 아니에요. 우리 문화는 음양이온론 따르는 우리 문화는 왼쪽이 더 높거든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오른쪽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므낫세를 요셉의 오른손 앞에 에브라임을 므낫세의 왼손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딱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야곱도 불편하고 요셉도 이거는 아니다. 므낫세가 형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야곱이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아니에요. 손을 바꿔야 돼요. 얘가 장자고 얘가 둘째예요. 손 바꾸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내가 알지만 내가 얘가 큰아들이고 얘가 둘째인 줄 내가 알지만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게 있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므낫세도 큰 민족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므낫세가 형이기는 한데 에브라임이 늘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가 커지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는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하시다 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크게 되고 내가 그만큼 강하게 되었으면 그만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가지고 그 크고 강한 것만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크고 강한 것을 자꾸 부러워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귀한 분들은 큰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고 강한 사람 앞에 쪼그려들지 않고 이렇게 그냥 늘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거 바라보고 살지 않고 크고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건지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병이 들어가지고요. 교회가 타락하고 병이 들어서 다 크고 강하게 되는 것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꼬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만 자꾸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유세하고 큰소리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크고 강한 사람만 역할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도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위대한 사람만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요셉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다가 요셉 덕분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거예요. 요셉은 크고 강한 인물이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 고백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곳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며 살 거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앞서느냐 뒤서느냐 이거요 말하기 어려워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공무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20년 전만 해도 공무원 좋은 직업 아니었어요.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공무원. 요즘은 선생님이 다 좋대요. 선생님. 선생님, 아이고, 여러분, 예전에는 선생님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분필 먹고 사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싫어했어요. 요즘 다 선생님 좋아해요. 요즘은 다 의사들 좋아하죠. 의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고생 많아요. 여러분, 의사 세계에도 보면 내외산소라 그래가지고요. 메이저가 있어요. 내외산소가 뭐냐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모든 의사가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고요. 이 내외산소 의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과 의사 없죠? 우리 교회에. 이비인후과도 없다 그죠? 맞네. 말 좀 해도 되겠네. 옛날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처럼 잔인한 직업이 없어요. 성적순으로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성적순으로.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의사들도 공부를 잘하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서 의사가 되고 고생 많이 하는 줄 알지만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사 되는 사람 많았거든요. 요즘은 돈 많이 번다고 자꾸 의사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를 안 해도 될 사람이 의사가 되고 선생님을 안 해야 될 학생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게 세상이 어려워져. 뭔가 자기 직업에 따른 대의, 소명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선생님, 자기 편하려고 선생님 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서 선생님이 돼. 요즘은 자기가 편하려고 방학 때문에, 연금 때문에 선생님이 돼.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이 크고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지혜, 용맹함, 재물이었어요.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 직업이 무슨 뭐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일꾼이냐, 내가 정말 불의를 대항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냐,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얼마나 많으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알고 불의를 대항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들 많고 출세한 사람 많고 딱 떠버릴 만큼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 사는 사람 많아도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불의요 뭐가 정의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불의를 편들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인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그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크고 강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헌신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본문 보시면 여호사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이 같은 건가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부려먹었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며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려먹은 거죠. 종으로 부려먹을 때는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 이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였거든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요셉은 믿음의 정절 지키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감옥이 요셉 때문에 잘 돌아가고 요셉은 노예였는데 모든 사람이 요셉 위에 있었어요. 요셉은 모든 사람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노예였는데,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그리고 요셉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요셉은 노예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후손, 요셉 자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승리한 사람이죠. 제압할 만한 힘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누가 노예가 됩니까? 에브라임이 가나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면서 가나안 족속을 부려먹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 에브라임이 가나안의 노예가 돼요. 가나안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도 이 애굽은 우리 거할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우리가 결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응?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이 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명령하고 자기들이 부려먹으면서,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결국 그 노예 신세였던 가나안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다 가나안에 집어삼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망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무너뜨릴 때 에브라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줄 모르면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호령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면 결국 패배하고 결국 실패하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도 보세요. 므낫세도요 엄청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시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점점 힘이 세졌거든요. 힘이 세진 뒤에는 그러면 쫓아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고 남들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 부려먹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저 부려먹으면 편하게 살자. 결국 처음에는 못 쫓아내다가 나중에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뒤에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한 문화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불평해요.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마 제비를 뽑을 때는 요셉 지파가 한번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왜 한 분깃만 주냐. 그 한 분깃이 작지 않았거든요.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나 넓은 땅이었는지 몰라요. 요셉 지파는, 이 요셉 자손들은 아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자기 집안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의로운 지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맞다, 큰 민족이지, 너희는 복을 많이 받았지,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인데 이렇게 요 땅만 주면 어떻게 하냐, 더 많은 땅을 달라 할 때 여호수아는 야 맞아, 니들 큰 민족이지, 그러면 니들이 스스로 개척하면 돼, 니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많은 산지를 너희가 다 개척하면 되지 않겠니,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 자손이요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 사람 살만한 땅은 별로 넉넉하지도 않고,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 꼭대기 거기는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되고 여기 넓은 땅은 이미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싸울 수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여호수아 11장에서 본 것처럼 북부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그 가난한 사람을 무찌를 때 하솔이 철병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철병거 다 무찌르고 말에 다 힘줄 자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11장에 읽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과거의 교훈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더 좋은 땅, 더 이 편한 땅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가끔씩 보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은 채로 불평만 일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은 짊어지지 않고 뭐 늘 힘들다, 뭐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 이야기하고 요셉지파 이야기가 14장, 15장 그리고 16장, 17장에 두 장씩 나오는데요. 유다지파 기억해 보세요. 유다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유다지파도 다 땅을 받는, 그냥 빈 땅을 받은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유다지파가 그 땅을 개척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면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충성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 45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땅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갈렙이 그냥 빈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산지를 달라고.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성읍. 아낙 사람은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싸워서 내가 저 가난을 물리칠 테니 나한테 기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헤브론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진짜 덩치 큰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싸웠어요. 갈렙이 싸웠을까요? 85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싸웠겠어요? 갈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애굽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이거는 갈렙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할아버지 85 먹은 할아버지가 창칼을 들고 전쟁 때 나가겠어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싸움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갈렙이요 자기 딸 악사를 상금으로 내걸었어요. 왜 내걸었겠어요? 싸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선봉에 서서 돌파하고 뭐 적을 물리치고 누군가가 이 앞장서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 기랴세벨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 주고. 그래서 왜 미인 앞에서 젊은 애들이 약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갈렙의 딸이니까 얼마나 끝발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 고대 사회에는 그런 끝발이 있는 집에 사위 되는 거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온리엘이 앞장서 싸워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열고. 그래, 갈렙이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내 권리를 뭐 보장해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앞장서서 제일 열심히 싸우고, 제일 크게 헌신한 사람인 거죠. 자기 신분에 걸맞는 헌신을 한 거예요. 책임있게 헌신한 거죠. 그러니, 유다지파는요, 뭔가 이 길을 열어놓을 수 있었어요. 요셉지파는 아니에요. 유다지파 이야기하고 요셉지파 이야기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을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부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다시 말했는데 이 말에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야, 너 큰 민족 맞아. 너 큰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철병거 핑계 댈 것이 아니고 네가 달려가서 이 산림을 끝까지 개척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 격려했어요. 이 격려하는 말을 듣고 요셉 지파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여기에 반응이 없을까요? 요셉 지파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요셉 지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없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는 단순히 요셉 지파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복을 많이 받았잖니. 너 남보다 잘난 거 많잖아. 너 남보다 훌륭한 거 많고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잖냐. 그러면 너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은혜의 돌파구를 열고 하나님 나라의 돌파구를 열고 뭔가 교회를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짐을 네가 짊어지고 어쩌면 남들보다 더 희생적으로 헌신해야 될 책임이 너한테 있는 것 아니냐고 요소하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누리는 거 좋은데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단순한 복이 아니고 이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흥황하게 하고 연약한 영혼 보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어떤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 그거를 책임 있게 감당하는 뭔가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앞장서서 더 희생적으로 더 무거운 짐을 질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열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복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책임 있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